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펴시고.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말씀인데 성경을 펴시고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수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의 집은 바로 회당에 붙어 있더라.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주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듣고 믿어 구원받으라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듣고 믿어 구원받으라. 오늘 여기 본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모범,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잠깐 그 전반부를 좀 요약해 보면 그 순서가 듣고 믿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침례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다 이 순서가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먼저 그 다음에 그 들은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뒤따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그럼 이제 세상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더니 뭔가 열심히 뭔가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내가 구원을 받게 됐더라 이렇게 되면 그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방식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고 하니까 책을 읽는 건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요.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저희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신다. 모든 것의 출발점,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셨다.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 인간은 자기를 어떤 우주 먼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주의 고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영겁의 시간 동안 벌레와 짐승 사이를 또 인간 사이를 오가면서 환생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벌레와 짐승을 거쳐서 인간으로 진화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함께 시간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의 진행 중간에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인간, 즉 나다.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이 만드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설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 들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동안 영적으로 고아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왔지만, 그러나 당신에게는 분명히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 우리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 즉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있는 존재다.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간의 상태가, 즉 당신의 상태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혹시라도 또 이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또 고상하고 순수하고 이타적으로 살아보려고 꽤나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올라옵니까? 악한 생각, 음란함, 살인의 의도, 탐욕, 속이는 마음, 시기심,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생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그렇게 안 기어 올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석사, 박사, 박사 후과정, 뭘 거쳐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도 이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선을 하고 산에 들어가서 뭐 명상을 하고 뭘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재가 되질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형벌을 주어서 제재를 하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제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권태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권태를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평생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인간도 환경만 바꿔주면 추악한 본성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비료를 아직 덜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료만 주면 죄악의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저 사람에게 맺혔던 열매, 죄악의 열매 보면서 혐오하고 증오했던 그런 모든 죄의 열매가 저에게도 비료만 조금 주면, 즉 환경만 조금 바꿔주면 그런 열매가 저에게서도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순진무구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다 잠재적인 범죄자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렇게 보기에 그리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점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된다? 참으로 구제불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첫 조상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아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하려고 해서 개선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드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코드가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코딩에 의해서 이 결과물은 그냥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할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든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스스로 좋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이건 또는 들은 이후건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최종 종착역은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불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전지구적인 홍수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시고 영원한 불로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포도즙 틀 속에서 포도를 발로 밟아서 으깨서 그 즙이 흘러나가듯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수십억의 사람들을 밟아서 그래서 그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 세상을 마감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것인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서 죄로 불결하게 된 채로 죽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주의 쓰레기로밖에 취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불못은 영원한 우주의 쓰레기장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호의와 초청을 거절한 모든 자들이 불로 절여지면서 고통의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소리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왜 제가 생판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하물며 제 가족 중에도 제 형제 친척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착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수많은 악들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착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당신이 착각한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시편 130편 3절이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불법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능히 서리이까? 시편 143편 2절이 말씀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는 산자 중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리이다. 전도서 7장 20절이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범죄하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는데 누구는 구원을 안 해주시고 누구만 구원해 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간 모두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깨트려 버려야 할 잘못 만들어진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전체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그 그릇들을 깨트려서 파괴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침몰하는 배 안에 타고 있는 승객과 같고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승객과 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 안에서 발버둥 친다고 해도 기차는 여전히 달려가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선행이나 기부나 자선사업이나 참선이나 요가나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이나 고행하는 것이나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나 성불을 하는 것이나 득도를 하는 것이나 해탈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 스스로 발버둥쳐서 이러한 것들로서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인간이 이 부분까지만 듣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들으라 하는 부분을 이제 먼저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인간이 여기까지만 듣게 된다면 그러면 성경이 여기까지만 말씀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정말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 즉 복된 소식, 즉 좋은 소식을 인간에게 전하는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들어야 할, 그렇다면 인간이 들어야 할 이 마지막, 복된 소식의 이 마지막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탈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출구가 있다. 이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 자신에게서,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이 천사가 여기에 와서 이날 내가 너희가 행할 수 있는 돌을 닦을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노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이 죄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럼 마침내는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식량 고갈의 문제도 아니고 대체 에너지의 문제도 아니고 차세대 먹거리 문제도 아니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죄 문제. 어떻게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문제의 해결책이 내 안에서,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획득하지 못한 의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선행, 나의 기부 행위, 나의 자선 행위, 나의 고행, 나의 성불 노력, 나의 득도 노력, 이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던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로움이, 이것이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즉 거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인간의 구원자를 보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할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아버지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이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자로 실제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 죽을 수 없는 천사의 몸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영원히 완전하게 안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집행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봉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각자의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빚은 반드시 갚아져야 하는데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죽음인 것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빚을 갚게 되면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빚을 사람이 갚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직접 갚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것을 갚아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그 누군가를 누구로 지정하셨냐면 짐승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즉 죄 없는 것을 상징하는 그 짐승에게, 그 짐승에게 인간이 손을 얹어서 죄를,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의 죄 없음이 인간에게 넘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효과를 줄 뿐 영원하고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짐승 희생물의 실제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분이 등장하신 장면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 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여러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실 수는 있었지만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죽음에서 일으켜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인간은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해결책, 내 안에서, 인간의 내면에서 오는 해결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해결책이야말로 영원하고 완전한 해결책이고 또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두 번째 파트인 믿으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두 번째 단계는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고 싶은데, 참 믿고 싶은데,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21세기를 사는 지성인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사들과 마귀들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과 가보지도 않은 지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고는 싶은데, 참 마음속에 믿어보고도 싶은데 어떻게 현대인에게 하나님이 단지 몇 마디 말씀으로 이 복잡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 또 광야의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곡식을 새벽마다 뿌려주셔서, 그래서 떨궈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과 별 볼 일 없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바위에 쳤더니 그 바위에서 강물이 솟아 흘러서, 그래서 수백만 명이 먹고 마시고 요리해 먹고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폭풍과 파도가 급속도로 잔잔해지고 평생 귀머거리였던 자가 순식간에 듣게 되고 태어날 때서부터 눈을 멀고 태어났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 지성인들이, 현대인들이 이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영적 프로세스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첫 발을 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으려는 절실한 태도인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진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믿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있을 때, 진지한 태도가 있을 때, 그 권성의 태도 말고 진지한 그 태도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과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에 의해서 그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이게 마귀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당신의 눈을 가려놓았기 때문이다. 제가 다 보고 있는데요. 눈은 육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다. 혼의 눈, 또 영적인 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눈에 가림막이 이것이 제쳐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이럴 때 인간의 영적 지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여실 때 영적 지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4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셔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를 사용해서 믿으려 하는 강렬한 마음, 믿으려 하는 진지한 태도, 의지, 이것을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하나의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은 내가 손잡이를 잡고 그 손잡이를 돌릴 때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문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 문 손잡이에, 문고리에 손조차 대지 않는다면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에 손을 대고 그 문의 손잡이를 돌리면 그러면 그 문은 자동으로 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마귀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이 인간의 마음의 눈에 커튼이 제껴지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듯이 마음의 눈에 가려져 있던 그러한 커튼이 제껴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인간의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섞인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혼적 작용인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문고리에, 문 손잡이에 손을 대게 될 때, 그때 문이 열리면서 믿게 되는, 믿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들은 것이, 선포된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믿음과 섞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 발휘되는 이러한 믿음은 영적인 지각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 하나의 인격으로서 자기 자신 안에 모셔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다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발휘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정보, 그것을 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으로 자기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 내 뇌와 이성 안으로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격, 즉 생명이 내영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것을 포함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 즉 바디, 인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육체, 육과 영과 혼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의 귀, 내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는 내 혼의 의지, 마음, 내 마음과 의지, 그렇죠? 지정의가 다 혼의 작용이죠. 그것을 믿으려는 내 혼의 의지를 발휘하게 될 때, 그때 마귀가 가려놓았던, 가림막을 쳐놓았던 내 혼의 눈의 커튼이 제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지각이 열리고,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실체적으로 그 안에, 인간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구원받는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의 전 존재가 동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영 안에까지, 육신의 귀 안에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지성 안에, 그 다음에 그것을 거쳐서 인간의 영 안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될 때, 그럴 때 범법과 죄 가운데서 죽었던 인간의 그 영이 그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 순간을 성경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혹은 다시 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에서는 born again, being born again 또는 regeneration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generate 하는데 regenerate 한다. 뭔가를 발생시키는데 생성시키는데 다시 생성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훈장에게서 이 거듭 우리가 예전에 쓰던 거듭난다는 표현을 다시 태어난다로 이렇게 이제 교정한 것이 제가 이제 이 사전에서 보니까 거듭이라는 말은 꼭 두 번일 필요는 없이 여러 번 재차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다시 태어난다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거듭 태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물론 거듭난다는 말에 두 번째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걸 아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에 이제 이때 다시 태어남은 regener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될 때 인간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의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그 상태로 놔두셨을 때는 인간이 아무리 정교한 그러한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흙에 불과했습니다. 먼지에 불과했어요. 그 모든 신경계통과 그 모든 이 장기들과 세포들과 DNA와 모든 것을 다 정교하게 하나님이 그 아담 안에 만들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그냥 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간의 영 안에 그렇게 인간의 귀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영 안에까지 진입하시게 될 때 그때 그분이 휘큰 살려주신다. 터치하면서 그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죄의 빚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의 죄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 위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속에는 똑같은 생명, 씨에 있던 똑같은 생명이 그 안에 담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가 이제 성령님의 열매인데 이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혁성경에는 충성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아니라 faithful이 아니라 faith, 그냥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중에 믿음이 있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의 열매 중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의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 문고리를 자기의 손으로 돌렸을 때 그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그를 가리고 있던 이 마귀가 가려놓았던 그 영적인 커튼 이것이 제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더스탠딩, 지각이 생겨서 영적 지각이 생겨서 깨달음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믿게 되면 더 풍성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이게 오묘한 점인 거예요. 일단 믿게 되면 그러면 풍성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점점 더 진실되게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물리적인 관찰과 실험, 즉 이 어떤 육적인 세계 또는 어떤 지성, 그러니까 혼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와 혼적인 세계 이것에 기초한 어떤 것으로서 이 세상과 우주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 의해서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이 세계와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영어 표현을 보니까 through faith we understan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해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인 실험과 그렇죠? 데이터들과 또는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추론과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무리 이것을 육적인 지각과 혼적인 지각만으로 이것을 깨달으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을 통하게 될 때 영적 지각을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게 된 것을 사람이 이제 드러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사실 사람의 마음과 이 속 중심을 다 알고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혼과 영 안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의 육적인 어떤 이 표현, 다시 말해서 말의 어떤 고백 또는 변화된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분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건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그 사람의 안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입으로 시인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인간이 아,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하고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표현과 간증의 하나로서 사람이 침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 저렇게 사악한 사람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랄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왜 저렇게 살려주실까? 시간이 오늘 조금 일찍 진행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를 키우는데 순놈은 참 고약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정혜 형제님이 주신 문조를 키우는데 그게 이제 크리스 필립스 형제님이 키우던 거라 그래요. 근데 이 순놈은 참 이기적이고 아주 이 텃세가 심하고 참 못됐어요. 보니까 고약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암컷이 죽었습니다. 시달리다가. 그랬는데, 그 수컷을, 이제 문조가 이렇게 조금 성질이 고약한 새래요. 그런 거를 정혜 형제님이 감당이 안 돼서 저를 주신 거죠. 어쨌든 제가 그 새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약한 새인데, 그 괘씸한 새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 이 암컷이 죽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 속에 그 새가 괘씸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새까지를 같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그런 존귀한 인간입니다. 천하 모든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한 혼과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랄하고 사악하고 악독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런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사람도 개과천선해서 쉽게 얘기해서 좀 변해서 변화되어서 그래서 좋은 사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그 삶의 방식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마침내는 불과 유황에서 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원인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사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철철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답한 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는 살게 될 것이고 그 초청에 거부한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러려고 초청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 이후에 준비해 놓으신 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또는 이것을 나중에라도 듣게 될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 초청을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아직까지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문고리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그것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열릴 것입니다.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을 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의 가려져 있던 이 가림막, 이 혼의 가림막을 걷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꼭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1006번입니다. 1006번 주님 찾아오셨네. 이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찬송인데 뭐 여러분 중에서 구원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결단하도록 돕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6번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드리 우리 일어나서 하십시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눈이 가려진 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를, 인격을 그 영 안에 모셔드리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이 바로 새 생명의 새로운 그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